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곧 그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 하는 것이죠. 19절로 가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모세율법은 이 점에서 매우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를 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형벌은 어찌 보면 극형이죠.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의 마리아에게만 이 요셉이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안중에도 없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우리 주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의로운 처녀를 뽑으셨을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요셉도 택하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이 아니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곧장 자기 정혼한 그 여인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맞아 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녀의 부정을 폭로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매장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마태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점잖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녀가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녀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정녕 마리아가 자신의 믿음을 배반한 것으로 느껴졌을지라도 끝까지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비극적인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오해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하여 천사는 진실을 똑바로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천사는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22절로 가보실까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 즉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의 근거에서 바탕에서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300회 이상이나 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거든요. 그 예언되어진 문자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취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마태는 다른 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의 바탕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일들을 기록하며 또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생애만을 쓰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귀중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 왔고 또 성경이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해 왔는 것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어 성경 가운데 개역 표준 성경이 있거든요. RSV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몇몇 그 논문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출판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 그들이 부인했던 교리 중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946년에 판권을 얻게 된 개역표준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바를 이루려고 일어났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1952년 판권을 얻게 된 개역표준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 young woman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로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 기록된 건데 처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처녀라는 말 대신에 젊은 여인이라는 말로 대치시켜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은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의 징조로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결코 아무런 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이들을 다 젊은 여인이 낳지 젊지 않은 여인이 뭐 연세가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다 뭐 젊은 아내들이 다 아기를 낳고 부인들이 아기를 낳고 하는 것이지 할머니가 아기 낳는 거 우리가 보나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마태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녀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젊은 여인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원래 시브리어로 살펴보면 처녀로 사용된 단어는 시브리어 알마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표준판 번역가들은 자신들의 번역이 거의 완벽한 시브리어 사전을 저술한 탁월한 학자인 게네시우스 사전에 근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사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게네시우스는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처녀로 번역되었다는 것도 용인했지만 그것을 젊은 여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도 기적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자기가 부인하니까 이러한 성경의 직접적인 것들을 자기의 논리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역표준판 새번역과 그를 추종했던 다른 사람들은 알마가 젊은 여인을 뜻하지 처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들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7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당시는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사야를 보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사야가 7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경건한 채 하는 위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스의 길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조를 주시고자 한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스는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아니요 나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이사야는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징조를 당신께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온 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만일 젊은 여인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 아하스에게나 다윗의 집에나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뭔 징조가 돼요? 아니 젊은 여인이 애 낳는 게 뭔 징조가 되냐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은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제시하신 징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이사야에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한데 그 처녀라고 하는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알마라는 단어가 쓰인 것인데 그것을 처녀라는 말 대신에 젊은 여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것은 처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알마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사용될 때 그것은 모두 처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리브가도 이삭과 결혼하기 전에는 알마로 불리워졌습니다. 저는 훌륭한 히브리 학자여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물어보면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한 친구에게 세 딸이 있는데 둘은 이미 결혼했고 하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데 그 친구 집을 방문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친구는 소개하기를 이 두 딸은 결혼한 딸이고 이 젊은 딸은 아직 처녀입니다. 숙녀입니다. 내 셋째 딸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가 젊은 숙녀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젊은 숙녀라고 하는 말이 매춘부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의 딸을 분명히 처녀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건 뭐 분명한 처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갖고 말장난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논리를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탄생을 모독한 자들에게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또한 알마라는 말이 처녀를 뜻한다는 사실은 70인경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구약 중간시대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각각 6명씩 선출된 72명의 히브리 학자들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 그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사야에 있는 이 징조에 이르렀을 때 그 72인은 알마가 처녀를 뜻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파르테노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알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처녀인 파르테노스 이런 그것은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줄로 알아요. 파르테노스는 결코 젊은 여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아테네의 수호신이었던 아테나는 처녀 여신이었고 따라서 그녀를 모시던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파르테노스가 처녀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이 뜻하는 바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적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예수가 원래 그분의 이름이시기 전에 그렇게 불리우시는 거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칭호이고 예수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불리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일 그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면 예수 구주께서 예수가 되실 수 없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 예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합당한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제가 세상 죄를 담당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지 않은 죽음조차도 사실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만큼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분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그분은 예수라 불리웠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전에 임마누엘이라 불리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이 만일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분을 예수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임마누엘이셨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